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우리에겐 이름도 낯선 헐리우드 단역 배우 출신인 척 메카시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피플 워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독 워커처럼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피플 워커 메카시는 진정성을 갖고 함께 걷고 말하고 들어주는 대가로 30분당 $15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명 배우로 연기 일이 잘 들어오지 않아 돈이 궁했던 그는 용돈을 벌기 위해 농담처럼 이 일을 시작했던 건데 1년 남짓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제 35명의 피플워커를 고용하고 있는 경영자가 됐다고 합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주로 피플워커를 원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30, 40대 반응이 더 좋다고 하네요. 요즘 주변에서 보면 혼자라서 편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 많지만 속으로는 다들 대화와 공감, 인간적인 유대감을 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조금은 느슨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말하고 들어주는 그런 주말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8월 11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8월 11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민채의 오늘 밤 전해드렸어요. 피플워커라는 흥미로운 직업을 구하내는 무명 배우 척 메카시의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개들의 산책을 도와주는 도그워커라는 직업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의 산책길을 동행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직업이 낯설긴 하지만 참 흥미롭고 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카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걷기에 재미를 붙이고 싶은데 혼자여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 밤에 혼자 산책하기 무서운 사람, 친구가 없어서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누굴까? 아마도 외로운 노인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젊은 고객들의 요청이 많았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뭐 상대적으로 친구나 연인을 찾기가 더 쉬울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젊은이가 많은 모양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쇼핑에 동행을 해주는 친구를 대신하는 이른바 동반자 산업이 제법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간에서는 또 친구를 돈으로 산다 이런 불편한 시선도 있긴 하지만 윗세대보다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는 젊은이들은 대체로 이런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죠. 우리 건강한 아침 청취자분들은 이왕이면 친한 친구, 가족 또 마음 맞는 분과 함께 산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매주 토요일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갱년기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1525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3세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막걸리만 마시면 가랑이 부분에 두드러기가 나는데요. 왜 이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이 두드러기의 상당수는 말이죠.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몸속의 반응이 민감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들 두드러기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뭐가 있느냐? 뭐 계란, 치즈, 우유, 뭐 소시지, 고등어, 꽁치, 청어, 그리고 문어, 새우, 바닷게. 그 밖에도 뭐 대합이나 바지락이나 피조개, 조개, 소라 같은 조개를 먹었을 때도 흔하고요.
예.
또 생선 내장으로 만든 젓갈류라든가 돼지고기도 잘 일으키는 편입니다. 뭐 그 밖에도 사람에 따라서 메밀이나 버섯류라든가 복숭아, 뭐 딸기, 꿀을 이런 걸 먹어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생길 수 있죠.
네.
또 그리고 또 술도 두드러기를 잘 일으키는 것에 들어갑니다.
아.
사실 막걸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막걸리만 마시면 가랑이 부분에 두드러기 생기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한의학에서는 막걸리를 마시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걸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비린내 나는 생선이라든가 맵고 자극적인 음식, 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몸속에 열이 생겨나잖아요.
예.
술 마시면 열 오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열이 많아지면 또 뭐냐? 바람, 즉 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우리 흔히 아는 태풍도 열대 저 적도 지방에서 열이 뭉쳐서
그렇죠.
바람이 된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풍을 일으키게 되면은 비위장의 조화가 깨어지게 되고 기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게 돼서
네.
내부적으로는 기가 잘 유통되지 못하고 밖으로는 기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에 뭔가 돋아나는 겁니다. 두드러기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드러기를 한약에서는 비풍, 비장에 생긴 풍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
이 비위장의 조화가 깨어지게 되면은 습기하고 열이 생겨나게 되고 습기와 열기가 피부로 침투해서 두드러기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막걸리를 제외한 다른 술을 마신 경우에는 두드러기가 안 생겼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막걸리가 이 발효시킨 술이잖아요. 발효술이라서 그런 건 그죠? 뭐 그럴 가능성. 혹은 또 유독이면 또 막걸리를 드시긴 했지만 좀 많이 드셔서 그런 건지도 알 수 없고요.
그렇죠.
또 막걸리만 마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안주를 또 뭘 먹었느냐. 그 안주하고 막걸리하고 뭔가 맞지 않느냐. 안주 때문인지 안주하고 막걸리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까지도 이거는 잘 알아봐야만 원인을 분석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1485번 쓰시는 분의 질문이에요. 저는 78세 여성입니다. 설염을 10여 년째 앓고 있어요. 혀가 갈라져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셨습니다.
예, 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혀가 붓거나 뭐 색이 변해서 표면에 하얀 막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유두가 없어지면서 원래 오돌오돌하던 표면이 매끈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역시 또 통증이나 불편감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나 식사할 때 통증이 막 느껴서 좀 힘들죠. 맛있게 잘 먹지
네.
못하니까. 거기다 만약에 심해져서 궤양이 생기게 되면 통증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 설염을 앓으면 혀의 감각이나 맛을 느끼는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그럼 이 혀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특히 급성 설염인 경우에는 주로 외상이나 치아 이런 구강 염증이 생긴 것이 혀에까지 파급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뭐 가장 흔한 원인균은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이죠. 특히나 이게 뭐 설염도 면역력 떨어졌을 때 잘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 흔히 설염을 호소를 잘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입안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비타민 부족, 뭐 혀에 상처가 생길 때는 진균성 감염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분은 혓바닥 혓바닥이 갈라져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갈라지는 건가요?
혓바닥이 갈라진다. 갈라질 열자, 터질 열자를 써가지고 설열이라고 한방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주로 몸 속에 열이 많은 경우에 혀가 잘 갈라지고요. 자, 우리 몸 요즘같이 더운 날에 눈바닥에 혀가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맞아요.
마찬가지 있습니다.
네.
열이 많아져서 물기가 빠지니 그리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야위고 허약한 분이 과로했다, 영양 섭취가 부실했다, 혹은 당뇨병이 생겨 있다. 그래서 몸에 물기, 그걸 한방에서는 몸에 있는 물기를 통틀어서 진액이라고 합니다. 진액.
네.
이 진액이 빠져버린 고갈된 상태에서 혓바닥이 갈라지는 겁니다.
아.
뭐 거기다 요즘 말하면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이 부족하거나 네. 혀의 만성 염증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분 중에서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는다거나
네.
혹은 과일을 거의 잘 안 드시는 분들에게 이게 많더라고요. 물론 허약하신 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진단하는 방법 가운데 혀가 붉으면서 갈라졌다. 요거는 열이 많아가 열 때문에 진액이 손상된 상태로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혀가 붉지 않고 담백한 색깔이면서 갈라졌다면 이것은 혈이 부족하고 몸에 윤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어쨌건 연세 드신 분이라면 빨리 치료받는 게 좋아요.
예. 그 혀에 염증이 생겨서 따갑고 아프거나 아니면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한의학에서 어떻게 보나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혀에 이상이 생겼다면 먼저 심장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왜냐? 기본적으로 혀는 심장 상태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심장의 기가 혀로 통한다.
네.
심기통어설 하거든요. 또 그뿐이 아니고 신장의 경락이 새끼발가락 끝에 시작해서 위로 올라와서 혀에 이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신장의 전기를 혀가 받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신장의 이상이 있어도 혀에 문제 생깁니다. 또 혀는 보면 부위별로 오장을 또 배속을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 혀의 끝부분. 맨 끝부분이라면은 심장이나 폐와 관계 있고 혀의 중앙 부분은 비위장. 그리고 혀의 양측은 양측 가장자리는 간장이나 담낭. 그리고 혀의 뿌리 부분은 신장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상이 있을 때 혀에 뭔가 염증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지금 사연 보내 주신 1485번 쓰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분은 좀 더 자세한 진찰을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혀에 침이 좀 부족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설태가 어떤한지 그리고 이분이 또 차가운 음식이나 차가운 물만 마시려고 하지는 않으신지
네.
그리고 또 걸려들어 몸이 좀 더 마르고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기나 혹은 과일을 전혀 안 드시는 건 아닌지
네.
그리고 얼굴에 열이 잘 달아오른 건 아닌지 이런 등등을 잘 살펴봐야만 진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걸려들어서 뭐 신경을 자꾸 쓴다. 그래도
예.
열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열이 올라서 된다 그랬죠. 또 경우에 따라서 또는 열이 있는 음식이나 열이 있는 건강식품을 혹시 드시지 않았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예.
사실 이분도 혹시 심장이나 신장의 열이 혀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뭐 연세가 많으신 걸로 봐서는 음기가 부족해서 허열이 올라온 게 아닌가. 뭐 몸에 배나 다리는 그렇게 열이 많지 않더라도 허열이 위로 얼굴 혀 쪽으로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음기를 보충하는 보음제 를 복용해야 되겠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육식을 하거나 자라고기 같은 이건 차가운 성질입니다.
예.
과일 중에서는 오디나 자두 같은 이런 서늘한 성질을 가진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혀에 이런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인삼, 홍삼 그리고 마늘, 닭고기, 뭐 복숭아 이런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청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4863번 쓰시는 분이 추억 속 노래 송창식의 딩동댕 지난 여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파이팅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딩동댕 지난 여름.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에는 부인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인과 전문의 이성아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난소에 혹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청취자분들 중에는 혹시 난소암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난소에 혹이 생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혹시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건지 오늘은 이 궁금증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가 여성 몸에서 혹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그런지 그리고 난소의 혹이 정확히 뭔지도 궁금해요.
난소는 자궁 옆에 붙어있는 장기이고요.
네.
배란을 하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매란 배란을 할 때마다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난포 낭종이나 황체 낭종 등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즉 매일매일 모양이 변하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난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혹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젊은 미혼 여성들에게서도 이 난소에 혹이 잘 생기나요?
그렇죠. 모든 감기 여성들은 난소에 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난소의 혹은 크게 생리적인 혹과 병적인 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혹은 생리적인 혹이죠.
네.
생리적인 주기에 따라서 혹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리가 끝나면 없어지는 그런 혹입니다. 가끔은 크기가 좀 커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두세 달 위에 초음파를 봐서 없어지면 그건 생리적인 혹입니다. 그런데 두세 달 뒤에 봤는데 크기 변화가 없거나 만약에 더 커진 혹이라면 그거는 병적인 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혹처럼 모양이 얌전하게 생겼는데도 없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병적인 난소 혹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난소 혹은 첫 번째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경과 관찰을 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하죠. 병적인 혹은 다시 양성 혹과 악성 혹으로 나뉩니다.
네.
병적인 혹은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우선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최종적으로 어떤 혹인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악성 혹이라고 하면 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악성은 난소 암을 뜻합니다.
그러면 혹시 양성인 혹의 경우에도 나중에 악성으로 변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건데요. 그러나 일부 양성 혹이 변해서 암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자궁내막증 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소에 혹이 생긴 경우에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대개 난소 혹은 증상이 없습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
증상이 있다면 혹이 너무 커진다면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통증은 당기거나 콕콕 찌르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생리 주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생리통이 증가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그렇다면 난소에 혹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자궁경부암 검사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난소에 혹이 있는지를 혹은 뭐 난소암 여부를 따로 검사하는 경우는 흔히 못 봤거든요.
난소 검사는 대부분 초음파로 하죠. 부인과 검사는 대부분 초음파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초음파는 잘 안 하시고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을 하니까 부인과 암 검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인과 암은 자궁경부암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난소암도 있고 난관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암들이 질초음파로 1차적인 검사가 되고요. 진단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난소암은 그중에서 매우 드문 암이고요.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만으로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특징적인 증상도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로 확인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 말고도 피검사로 난소암 위험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피검사로도 난소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검사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CA125, CA19-9, 로마라고 불리는 그런 검사명이 있고요.
네.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난소암 위험도를 수치로 계산을 해줍니다. 암이 아닌 경우에서도 수치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초음파 소견이나 여러 임상 상황을 종합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 악성후기나 내막증 등으로 인한 병적인 호구로 진단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나요?
악성 혹은 암이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죠. 암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술 전에 항암제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술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수술이 네. 원칙입니다. 수술 후에도 추가로 항암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양성혹도 마찬가지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러나 수술로 치료가 끝나고 추가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양성혹 중에는 자궁내막증이 약물치료를 먼저 하기도 하고요.
네.
약물치료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다른 경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개는 수술이 원칙적입니다.
그리고 양성혹인 경우에는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셨잖아요. 관찰을 하다가 혹이 커지면 그때 제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병이 진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계속 지켜보지는 않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난소의 혹을 치료할 때 피임약을 먹기도 한다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리적인 혹인 경우에는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호르몬제를 먹고 크기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피임약이 그런 규칙적인 호르몬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진짜 생리적인 혹이 맞다면 크기가 줄어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병적인 혹이면 네.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구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대부분은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복부 통증이라든지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좀 달라지나요, 치료가?
이미 혹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경우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확인을 하셔야죠.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혹의 상태가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수술은 좀 복잡한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요즘은 다 복강경 수술로 수술을 하죠. 수술 내용은 난소 안에 혹을 제거하고 정상 난소 조직을 다시 봉합해서 원래 모양대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는 천차만별이고요. 난소암이 물론 제일 수술 중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궁내막증 혹이 어렵습니다. 네, 그 외에는 대개는 비슷한데요.
네.
이제 어떤 종류의 혹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부작용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난소가 아무래도 난자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혹시 임신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이 부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임신에 관련된 문제는 난소의 혹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궁내막종은 임신을 하면 임신 때 올라가는 호르몬의 변화가 혹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종이 있으면 임신을 먼저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죠.
예.
그런데 자궁내막종이 있으면 혹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막종이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모양이 안 좋아 보이면 조직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네.
건강한 몸이 우선이거든요.
예.
네. 자궁내막종 환자분들은 매번 산부인과에 가시면 빨리 결혼해서 임신을 빨리 하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네.
더 커지기 전에 임신을 하면 임신해서 다행이고 혹이 작아지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 다른 양성 혹들은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수술 시 난소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수술을 해야죠.
그러면 혹시 임신 중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이라는 기간이 1년 정도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크기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모양이 나빠지는 경우 임신 중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수술을 한다는 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소 혹은 미리 해결하고 임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미리 진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신이 되신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임신 중에 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수술 없이 임신을 유지하지만 임신이 하는 도중에 난소에 혹이 있는데 꼬였다든지 아프거나 뭐 크기가 많이 커져서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을 제거하고 나서 나중에 임신이 또 가능한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수술을 해도 임신은 가능하고요.
네.
임신을 하는데 불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많은 여성들에게 걱정을 줄 수 있는 난소에 생긴 혹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부인과 전문의 이성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3253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어요. 건강에 관련된 궁금증, 평소에 낫또를 즐겨 드시는데 얼마나 자주 먹으면 좋은지 또 얼만큼 먹으면 좋은지 궁금증 보내주셨어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선생님께 여쭤보고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도 있어서 바로 전해드릴게요. 이승연의 노래입니다. 이즈리.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인데 이게 한동안 인기 있었던 노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가 근데 인기가 많았던 거는 이제 신나는 멜로디도 좋았지만 가사 네. 때문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은 보통 중년 이후 특히 노년층에서 아, 나도 우리 젊은이들 못지않게 이성교제나 사랑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노래 가사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 가사는 그런데 사실 이제 화곤 노년기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요즘에는 이게 그 노년기라고 하면 싫어하시죠?
그렇죠.
신중년이라고 하죠. 신중년.
신중년.
네. 네. 그래서 황혼의 성과 근데 이 신중년, 황혼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이 많죠. 근데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우연히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다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제목이 같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네. 제목이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무슨 내용이지 하고 봤는데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이제 싱글이 된 이 남녀가 신중년 남녀가
네.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같이 살고 싶어서 이제 재혼에 네. 재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가족의 반대와
그렇죠.
우여곡절 예, 그런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원래 이 드라마라는 게 현실에서 바라는 어떤 바램 판타지를 충족시켜줘야 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아, 뭐 맞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공감을 받고 인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요즘에 최고 시청률을 가지고 인기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실 이전에도 그 신중년기에 노년들의 사랑을 다룬 영화들은 네.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좀 있었고 좀 슬픈 내용도 있지만 아 이게 어떤 노년기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이 좀 있었죠. 근데 영화는 사실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거잖아요. 선택해서 가는 거고
찾아서 봐야죠.
예, 이 TV는 집 안방에 이렇게 있으면 보여지는 거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그런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인기가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또 아이러니가 한쪽에서는 부부들이 뭐 코골이 때문에 수면의 질, 뭐 온도 차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기를 쓰고 가방 쓰지 말라고 하는데 각방을 쓴다라고 쓰려고 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조론이 대세다.
맞아요. 네,
조론 좋다. 어. 막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아. 네, 또 그러시고 또 한쪽에서는 자식들이 반대하고 뭐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하는 황혼의 부부의 모습이 이 양, 이 극단이라 그러네. 한편은 좀 아이러니이기도 아이러니라고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붙어 있으면 떨어지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붙고 싶고 이런 묘한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노년기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노년의 노년 그러니까 우리 노년층을 보면. 우리가 자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녀나 이제 손자 손녀의 네.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원래 있잖아요.
아.
특히나 사별이나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홀로 남아 있는 부모가 네.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이 사실 싱클인데 무슨 내가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이 몰아세우는 자녀들이 약간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라든지 그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맞아요. 하고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이게 재산 문제, 경제적인 부분이 또 걸려요.
맞아요.
예, 이게 유산이라든지 네. 이게 이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뭔가 이 복잡한 이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노년기 우리 부모님의 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젊은이들, 자식들은 아, 늙어서 주책이야라고 폄하를 하고 예, 사실 노년층 스스로도 아, 이게 창피하게 내 나이에 이러면 안 돼. 내 나이에 무슨 하고 이제 좀 약간 자괴적이고 자꾸 이제 수동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아, 정말 그런 뭐 재산 문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연애는 하시되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든지 뭐 이러면서 네네네네. 가족 간에 뭐 갈등이 엄청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변화에 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서양 사회는 우리보다 한 3, 40년 앞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이미 뭐 이제 유명한 뭐 황금 연못이라고 영화에 보면 이제 노년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네.
뭐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좀 그 서양의 어떤 사회에서도 젊은층이 부모의 어떤 재혼이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 근데 이제 안정되고 좋은 상대를 만난다면 사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내용이 사실 노년층의 성생활이에요. 노년의 나이에 이제 성생활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치매를 막는다는 논문도 있거든요.
노년기의 성생활이 치매를 막는다고요?
네.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대 공동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성생활을 잘 유지하는 군에서 단어 표현, 단어 연상 같은 언어 기능 점수가 월등하게 훨씬 더 높았고요.
네.
시 공감각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났어요. 이 같은 연구에서는 성관계에서 활발하게 분비되는 이제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다양한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죠.
예.
네. 비슷한 연구 결과가 또 작년에도 있었는데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뇌의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나다. 예, 훨씬 더 좋다.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었죠.
예. 사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는데 가장 두려운 질환을 꼽자면 아마 치매를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생활을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진짜 귀담아 들으실만 하겠어요.
그렇죠. 다들 두려워하는 질환이 제 치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그쵸.
예, 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 내 가족이 내가 알던 모습과 달라지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쵸. 또 치매가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예, 점점 조금씩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주변 가족도. 이제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최근 또 다른 연구는 이 노년의 성생활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노년의 성생활 여부도 중요하지만 또 노년층이 내 나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네. 삶을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보고를 해요. 이 연구에서는 40대 중반에서 70대까지 천여 명이 넘는 중노년층을 10년 이상 관찰 분석을 한 대단히 큰 이제 범위 좀 규모가 큰 스터디였는데
예.
자신이 실제 내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 여기고 노화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한마디로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성생활의 빈도나 만족도가 높았어요. 반면에 내 나이에 무슨 노화나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일수록 성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고 좀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젊은 마인드로 최대한 젊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젊게 살아야 실제로 뭐 치매도 예방이 되고 건강에도 더 좋고 자신감도 생겨 성생활도 더 활발한 거죠.
예.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여서 의료 수준이 발달하고 건강하고 수명도 늘어나서 이 성생활이 그냥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죠. 호르몬도 워낙이 이제 신의 영역이라는 이제 호르몬도 그렇죠. 인간들이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워낙이 뭐 어떤 영양 섭취라든지 건강 관리나 운동이라든지 의료 기술 때문에 예전에 60대와 지금 60대는 정말 현저하게 달라요. 그래서 성생활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성생활이 그냥 무조건 성이 중요해 이게 아니고 사실은 성생활에서 중요한 거가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배우자하고 성생활이 그냥 뭐 일회성 관계라든지 그냥 단편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이게 심신의 건강의 상징이자 행복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내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행복한 부부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행복한 부부관계 안에 사실은 성생활, 자꾸 성만 강조한다 하시는데 성생활에는 실제로 뭐 성관계뿐만이 아니고 스킨십, 부부 간의 친밀한 어떤 관계,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고 우리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중년 이후의 삶이 이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니까 황혼의 삶이 중요한 이슈가 된 지금의 이제 나와 배우자의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또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년의 사랑과 성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고, 자, 드라마에서처럼 뭐 혼자 돼가지고 이제 뒤늦게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짝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더 쉬운 건요,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하고 잘 지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뭐 이제 사랑이 다 식고, 뭐 사랑도 뭐 유효기간이 있다면서 하시는데, 사랑에 빠지는 가장, 그러니까, 배우자와 사랑이 있으면 또 다시 사랑에 빠지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성생활이에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부관계에 이게 곧 이 스킨십이건 실제 성생활이건 대화건 공을 들여야 행복한 부부관계가 잘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공들인 만큼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제목을 놓고 황혼의 성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휴대폰 뒷자리 9460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에요.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바다의 왕자. 알아두면 도움되는 건강정보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새우며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죠. 폭염 때문도 아니고 불면증 때문도 아니고 바캉스 후유증으로 자외선에 붉게 그을린 피부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자외선에 그을린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외선에 그을린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붉게 변하고 따가운 것이 특징인데요. 심한 경우 일광화상으로 인해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두통, 오한, 발열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 물이나 모래에 반사되는 자외선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바닷가를 찾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자외선에 화상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피부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데요. 뜨거운 것에 데이면 찬물로 열을 식히는 것처럼 찬물 샤워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샴푸나 비누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햇빛 화상의 증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대개 약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최대치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늦는 거죠. 야외 활동 후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최대한 빠르게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쿨링 효과가 있는 크림을 사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준비가 미흡하다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천연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역시나 오이팩인데요.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오이는 피부 진정 효과와 청결 작용까지 있는데요. 오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화상 부위에 올려주는 게 손쉬운 방법이고요. 껍질을 제거하고 강판에 갈아서 글리세린과 밀가루를 섞어서 팩으로 만들어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감자팩도 진정작용이 뛰어나죠. 감자를 갈아서 즙을 낸 후에 밀가루와 1:1 비율로 섞어서 걸쭉하게 개서 팩으로 만들어 거즈를 덮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미백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고 하죠. 또 비타민A가 많은 당근의 경우에는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피부 각질을 연하게 해서 피부 재생과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간의 꿀과 함께 당근을 갈아서 팩을 만들었으면 좋다고 하네요. 여름철 야외 활동으로 상한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데 도움되는 손쉬운 비법들 알차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0888 쓰시는 분의 신청곡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Hello.